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부 수장이 1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은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예측, 그 가능성을 예측해 오긴 했었는데요. 왜 이 시기에 발사한 것일까? 이걸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측 주장에 충실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 측 주장은, 그것을 좀 따르자면, 이 북한은 외부 요인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 자기네들이 밝힌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신형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이뤄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을 인용해서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 자기네들의 국방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북한 해군의 수준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한국과 사실 계속해서 지금 군비 경쟁이 이뤄지는 양상이 있는데요. 예. 이 한국 정부도 최근에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실 그런 분석이 또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일본의 그 정보 수장들이 서울에서 회동한 날짜가 바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네.
이 정보 수장 간의 회동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주변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서 또 재개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자신들의 그 협상력을 높이려고 이런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고 하고 일본은 두 발을 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 측 발표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 19일 날 10시 17분에 함경남도 신포에서 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정부는 한 발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 정부는 이제 두 발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언론 보도 또 앞뒤 정황을 보면 그 한국이 발표한 한 발의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그 연합사령부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찰 추적해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 미한 그 군 당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갑자기 포착한 것이 아니라 아마 사전에 뭐 적어도 한 사나이일 전서부터 아마 이것을 발견을 해서 그 뭔가 징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함경남도 그 심포를 그 미리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아마 그 정보위성 또 정찰기 또 각종 레이더 이런 것을 포착해 놓고 이것을 그 봤을 경험이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 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공산이 많고요.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한국 측 발표에 보면은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이 고도가 60km이고 비행 거리가 590km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변칙 비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도가 60km면 포물선을 그리고 나갔다면 사거리가 대개 한 3, 6, 7, 8 세 배로 치면은 180km, 한 200km 그 정도가 나가야 이제 보통 통상적인 미사일인데요. 이번에는 고도가 60km로 좀 미사일 치고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비행 거리가 590이나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그 미사일이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일종의 변칙 비행을 하는 북한이 새로 개발한 특이한 그런 그 변칙 비행을 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아마 그 미사일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미사일을 관찰했을 텐데요. 변칙 그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이걸 두 개로 혼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네.
그것을 좀 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북한이 그 다음 날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그 한 발이다 두 발이다 얘기를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발사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일 두 발을 발사했다면 이것이 그 한 발보다는 더 큰 그 성과이기 때문에 북한이 두 발을 발사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사진만 공개하고 한 발이 발사되는 사진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론적으로 한국과 그 미국 정보 당국이 밝힌 그 한 발을 발사했다 이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윤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9월 15일 새로 건조한 안창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다 그런 그 지적이었지만 북한에서 특별히 이 그 한국 측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잘 아시는 대로 그 한국의 말하자면 첨단 무기 도입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신형 무기 시험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신형 무기 말하자면 선보이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억제력 향상이라고 얘기한 거를 이제 이중 기준이라고 이렇게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한국과 그 군비 경쟁이라 그럴까요? 신형 무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9월 15일이 한국이 이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한 건데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꼽히지 않는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한도 사실 이제 이번에 잠수함에서 그 탄도탄을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남북한이 공이 그 잠수함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한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의 SLBM은 물론 그 배경이 하나가 한 가지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이런 동향을 그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북한이 이제 국방 발전 전람회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10일이었는데요.
네.
당 창건 기념일에 이때도 그 아주 특이한 형태의 열병식이 아닌 그 신무기 전람회였는데 바로 그에 앞서서 서울에서도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좀 연대해 준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항공우주전에 그 전투기를 타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신형무기와 관련해서 그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 굉장히 자극을 받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발표회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뭐 큰 의미보다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쏜 것이 이번이 그 8번째 미사일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사일 개발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방사포 발사 같은 그런 발사 현장에도 대부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미사일은 한 8번 발사를 했지만 대부분 현장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요번 그 19일 날 발사를 이제 SLBM을 발사를 했는데요. 노동신문 같은 데를 보면 발사 현장에는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유진, 그리고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갔고요. 그리고 김정식 등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갔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몇 가지 이제 북한이 왜 과거에는 자주 이런 것을 참관을 했는데 왜 올해는 가지 않느냐 이런 그 의문이 드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포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대부분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항미사일은 발사했지만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을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미국을 비롯한 소방을 자극하지 않고 또 탄도미사일은 과거 그 전임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장을 해줬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탄도미사일을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보장을 해줬던 거니까 이것은 계속 지키겠다. 이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력을 위한 것이다. 이런 하나의 명분을 굳히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속히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re a threat to the region. We call on the DPRK to...
사키 대변인은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역내의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키 대변인이 이렇게 규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나오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견제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뿐 아니라 국무부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 측과 만나자는 제안은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웬디 셔먼 부장관도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그 연례 행사에서 연설을 하면서 셔먼 부장관은 아예 북한 측과 직접 접촉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발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보리를 통해서 규탄을 하면서도 이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난은 비난대로 하고 그러나 문제 해결은 역시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일본의 신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그 평화헌법 또 전수방어 정책에서 나온 건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일본은 그 평화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또 공격 행위를 이제 포기라고 대신 이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이때는 방어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뜻에서 전수방어 정책이라고 이런 것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미사일을 발사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종의 고민을 하는 거죠. 이 같은 전수방어 정책에 좀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저 고민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일본이 그 레이더나 이제 정찰기 등을 그 통해 보니까 적국이 가령 뭐 한 5시간 뒤에 일본을 공격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이제 내려졌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은 그 공격 또 전수방어의 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럼 그 적대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기지를 공격을 해서 이 같은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임 그 아베 정권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이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기자들 또 정치인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적기지 공격에 예외를 해서 이것을 공식화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굉장히 그 계속 지금 그 미사일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것이 그 인접국인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국방 예산도 이미 지금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20일 열려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를 했지만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이 반대한 것입니까?
그런 직접적인 그 언급이나 공개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반대하면은 안보리가 일치된 어떤 행동, 대응을 하지는 못합니다. 안보리가 그 공식 회의 끝에 발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언론 보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의장 성명이고요.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결의안 채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지난 1일에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것도 탄도미사일 시험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네.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긴급회의가 열리긴 했는데요. 이때도 아무런 어떤 안보리 차원의 성명이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공개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번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서 미국 대사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이런 각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서방 측 국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죠.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실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 들어서 하노이 그 미국 정상회담 결렬로 끝난 이후죠. 이때 이후에는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화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때 이후에 안보리가 북한의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열어도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네. 한편 북한 외무상은 21일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설득력이 크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외무상이 21일 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미사일 발사가 이제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 이렇게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서 또는 세계 각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이런 것은 한마디로 유엔 안보리가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계속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어기고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슬러 보면 2004년부터 그 유엔 안보리가 벌써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그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이중 기준을 진짜로 그 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역시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 미사일을 그 없애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비핵화를 해서 제재도 풀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 그야말로 책임 있는 일원이 되면 이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그 허용이 되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당한 미사일 발사나 시험 개발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같은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포커스 이번에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워싱턴에서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서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성김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I also discussed the ROC end of war proposal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성김 대표는 노 본부장과 자신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서 이런 논의들과 그 외 다른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다루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겠다는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물론 처음입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한 것보다도 이제 제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런 논의들과 관심사들을 계속 다루기를 기대한다 이런 거니까요.
예.
이 처음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예. 주목할 만한 것은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김 특별대표의 이런 발언이 있기 전까지 사실 굉장히 치열한 물밑 말하자면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한과 미국이 세 나라가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중국이 참여해서 4자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종전 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그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예.
이 한국의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요. 또 이후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에서는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났고요. 또 바로 앞서서는 미국의 CIA 국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고 또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서울을 방문해서 이런 일련의 고위급들의 흐름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노교덕 한국 외교부 북핵 수석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성김 특별대표와 이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노규덕 대표는 미국 측의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끝에 나왔고요. 따라서 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가 미국과 한국 간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또 미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는 또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본을 의식한 발언으로 봐야 합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외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동맹관계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그 미국과 한국 이렇게 두 나라만 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3자 협의를 굉장히 자주 열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일순위 문제가 바로 납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북한에 납치된 1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 성김 그 대북특별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납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성김 특별대표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간다고 했는데요. 왜 또 서울에 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성김 특별대표가 노규덕 대화상대와 만나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 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예. 궁금증을 자아내긴 했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방송 녹음을 하는 날짜가 22일 금요일 아닙니까?
예.
이제 방송이 실제로 나가는 24일이겠죠. 일요일이면은 성김 대표가 서울에서 거의 활동을 사실 마무리하고 25일은 이제 또 출발을 합니다. 자신의 임지로.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왜 서울에 가는 것인지는 아마 그때쯤에 이미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네. 이 한국 언론은 미한 양국이 종전 선언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신빙성이 있는 보도입니까?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그 한국 정부가 익명의 한국 정부 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9월 21일이죠. 그 유엔 총회에서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공식 그 제안을 하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그 미한 간의 그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로 이곳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언론 보도대로 미 국무부가 이 문제를 그 자체 그 법률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이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문안을 그야말로 한미 간에 그 협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종전선언 문안을 논의한다면 어떤 것들이 내용에 포함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어떤 출발점이고 또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라든지 미한동맹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사실상 이제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하는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 이런 것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전선언 문안을 논의한다면 이 문안은 사실 북한도 그 당사자로서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법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 측도 합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라든지 미한동맹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종전선언은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그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이제 3자 또는 4자가 공이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인데요. 북한이 종전선언에 과연 호응을 할지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이 종전선언은 뭐 그 수용한 그 적이 많습니다. 그 남북 간에도 여러 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은 이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요. 종전선언 자체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것이 그야말로 종전선언 하나만 하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 또 미북 대화 재개 이를 위한 종전선언 이것에 한해 계기를 만들기 위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종전선언을 계기로 바로 이어서 비핵화 협상 또 미북 대화 재개 이것을 이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본질인데요. 종전선언은 사실 그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고 또 하나가 대북제재 그 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대북제재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은 종전선언 하나로는 부족하고 그 대북제재를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 뭐 보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언질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그 대화 테이블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종전선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재 해제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 테이블로 나오려면 이 같은 그 대북 제재 문제를 어떻게 그 미국과 한국이 얘기를 해서 언급을 해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대목인데 그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부 수장이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이 19일 서울에서 만났는데 공교롭게 바로 그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겠죠?
당연합니다. 그 북한 미사일 발사는 주요 의제로 물론 예정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로서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핵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인데요. 일텐데요. 이것은 이제 이 정보 수장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급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었고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는 종전선언 문제도 틀림없이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또 이것으로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충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에 요구할 것은 어떤 조치들인지, 이런 아마 구체적인 것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상당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뭔가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에도 서울을 방문해서 청와대를 예방하고 판문점까지 둘러봤는데요. 다시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입니다. 뭐 그 정보국장이 그 서울을 이렇게 5달 만에 갔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하나는 이곳이 간 것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 정보 네. 수장들이 뭐 그 해외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관례상 대개 이것을 밝히지 않는데요. 이것을 일부러 이제 언론에 일단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국의 그 최고 지도자와 직보 채널을 갖고 있는 정보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서 이렇게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것을 하나 보고요. 참조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그 2+2, 그러니까 연말 이전에 남북한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 방안 또 미북 대화 재개 이런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일종의 공감대가 마련이 되면 이 같은 방안의 기초에서 종전선언 또 미북 대화 재개 이런 것을 이제 견인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아마 이번 그 정보 수장들이 만나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협조를 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미 한일 정부 수장이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미국의 강연가 토마스 로버트 게인즈가 한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작은 새싹처럼 돋아나 있는 꿈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Just like a willow, we would cry an ocean if we lost true love and sweet devotion. Your lips excite me, let your arms invite me, for who knows when.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흑인 창법으로 노래하는 백인 가수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운드독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1960년에 발표해 또 한 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곡이에요. 내일은 너무 늦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영원히 내 사랑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노래한 It's Now or Never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가수이면서 또 영화배우로서의 인생도 화려하게 보냈던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수로 성공하기 전에는 이 영화 안내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었던 엘비스가요. 배우가 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트브레이크 호텔, 뭐 하운드독 이런 곡들이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대형 가수로 발돋움한 그는 1956년 미국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이 흑백 영화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죠. 영화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엘비스는 이 영화 속 사랑하는 여인에게 Love Me Tender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애절한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Reno Brothers였어요. 하지만 영화보다 먼저 발매하게 됐던 영화 음악 앨범이 100만 장 이상의 사전 주문이 들어오자 이 영화 제목도 Love Me Tender로 바꾸게 됐죠.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n that I and we'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부드럽게 달콤하게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내 삶을 완전하게 했어요. 내 사랑이요. 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의 Love Me Tender 듣고 계신데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영화가 한 300개 이하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지만 이 영화는요, 엘비스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무려 575개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에드 설리반 쇼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소개가 되는 등 이례적으로 개봉도 하기 전에 이 사운드 트랙이 먼저 발매가 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곡은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어요. 이후로도 엘비스는 수많은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군 제대 후에는 의도적으로 군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이 엘비스의 GI 블루스라는 영화가 1960년에 개봉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GI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군 병사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역시 또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I got the love to pay for occupation GI blue. From my GI head to the heels of my GI shoe. And if I don't go stateside soon, I'm gonna blow my fuse. We'll get horse and feather. Black pumpernickel for chow. We get hoss and pepper and black pumpernickel for chow. I blow my next month's pay for a slice of a Texas cow. We'd like to be heroes, but all that we do here is mar. We'd like to be heroes, but all that we do here is mar. Fallen 함께 찾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성에게 반하게 되는 엘비스는 이 노래로 그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우리의 직업은 GI 블루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꽃처럼 예쁘군요라고 노래하는 GI 블루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1년에는 이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역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배경과 그 음악이 잘 어우러졌던 영화, 블루 하와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두 곡이나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두 곡 중에서 먼저 블루 하와이라는 노래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Salang 야자수 나뭇잎이 흔들리고 해변가에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하와이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그런 곡이네요. 밤과 너 그리고 푸른 하와이 너는 나에게 천국이야 너와의 이 밤은 마법의 밤이야 라는 가사와 더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블루 하와이 이 노래에 많은 여성들이 환호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히트가 된 또 다른 노래는요. 러브 미 텐더만큼이나 유명해져서 엘비스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바로 영화 주제가였던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인데요. 현명한 사람들이 말하길 오로지 바보만이 서두른다고 했죠. 하지만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라면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고백한 그런 곡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 고백 세레나데로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1956년부터 1969년까지 13년 동안 3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것을 보면 이 엘비스의 초기 활동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 영화 역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와 배우로 동시에 성공을 거뒀고 또 락앤롤과 팝, 발라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4주 동안 함께 따라가 본 엘비스의 음악과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token of my appreciation. A token of my appreciation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re, take this gift.
What's this for?
It's because you've been going out of your way to help me on this new job.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Oh, you didn't have to, but thank you.
구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re. Take this gift. 자, 이 선물 받아.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at's this for? 어? 이게 뭐야? 라고 묻네요. 이어 제이슨이 It's because you've been going out of your way to help me on this new job. 내가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특별히 애써서 많이 도와줬잖아.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약속한 거지만 내 감사 표시야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You didn't have to. But thank you. 안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고맙다.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token of my appreciat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re, take this gift.
What's this for?
It's because you've been going out of your way to help me on this new job.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Oh, you didn't have to, but thank you.
Today's expression is, it's a token, T-O-K-E-N, token of my appreciation. A-P-P-R-E-C-I-A-T-I-O-N, appreciation.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When you give someone tangible evidence of your gratitude and say,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you are expressing your thankfulness for what they have said or done for you. It's basically a meaningful gift from your heart. Think of it as a gift.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감사의 표현으로 또는 사랑의 표시로 말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입니다. 단어 appreciation은 gratitude 또는 thanks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이라고 하면 제 감사의 표현입니다. 라는 뜻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감사하는 뜻에서 마이크에게 작은 선물을 줬죠.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이라고 하면서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s a token of my appreciation, I would like to give you a free movie pass.
하면, 자, 이 영화표 받아. 조그만 성의 표시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re, take this gift.
What's this for?
It's because you've been going out of your way to help me on this new job. It's a small gift, but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Oh, you didn't have to, but thank you.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This is a token of my appreciation. It's a gift from their heart, and it's a tangible evidence of their gratitude. It's another way to say, this is my way of saying thanks to you.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It's a token of my appreciatio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Daring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